욥기는 구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 즉 악의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널리 인정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악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됩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라도 예수 믿어볼 가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악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고난의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청원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어도 고난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불신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시련을 예수 믿는 성도도 똑같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유익이 뭘까요? 단순하게 내세 죽음 다음에 그런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현생상은 죄악된 세상이니 그냥 그대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고 다음 세상 이것만 잘 준비하면 됩니까? 욥기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불행과 아픔과 고난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욥기를 다 읽어보셨지요?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 참 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학적인 용어라든가 단어가 쓰여져서 원문으로 읽기는 조금 까다롭고 힘드는 운문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전개됩니다.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는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사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끝내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주제로 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욥의 회복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서론격인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동방의 거부입니다. 아주 큰 부자입니다. 양의 수요는 7천이나 됩니다.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그러면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스라에 열 남매를 두었습니다. 일곱 아들 세 딸을 두었습니다. 참 다복하게 건강하게 인생살이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한날에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부는 이웃민족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또 일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때문에 모두 다 타 죽습니다. 소유를 모두 한날에 잃어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욥에게 있는 자식들 모두를 한날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의 재난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컨대 집이 불이 나서 집에 다 타버렸고 가족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고 자신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거 살아갈 용기 있겠습니까? 재물을 잃어버린 것보다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 더욱 마음이 아프지요. 그것도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일 경우에는 더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또 부모를 여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자식을 땅에 묻는 일입니다. 옛말에 부모는 산에다 묻지만은 자식은 어디에 묻는다 그랬어요? 가슴에 묻는다 하는 옛말이 있어요. 여분 까닭 없이 자식을 하나만 잃은 게 아니라 열 자식들, 아들 일곱, 딸 셋을 한날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몸에 악성 피부병이 발생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끓고 있는 지경입니다. 기와장 끓고요. 저도 요즘 뭐 머리에 뭐 지루성 피부염 뭐 끌리라고 정신 못 차려요. 저도 그 참 그게 온몸에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내 욥의 아내도 욥을 이해 못했어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욥은 이런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을 들어 앞뒤 좌우를 봐도 캄캄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둠의 터널 속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본문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욥이 회복되는데 회복의 결과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으로 잃었던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새로이 주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시 주었는데 그중 3명은 딸이었습니다. 세 딸들 모두 절세 가인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증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욥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뭘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재난으로 잃었던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단순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정도로 회복된 게 아니라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10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상세한 재산 목록은 양이 1만 4천, 7천 마리에서 2배가 됐습니다. 약대가 6천, 3천 마리에서 6천 마리가 되었고 소가 1천 결이에서 5천 결이에서 1천 결이, 소가 2천 마리가 되었습니다. 암나귀가 7천, 1천이나 되었습니다. 재난을 만나기 전에 욥이 가지고 있던 가축의 꼭 두 배가 되었습니다. 욥이 시련을 잘 견딘 결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몸의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욥의 건강을 회복하여서 몇 년? 140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났던 일가 친척들이 다 욥에게로 돌아왔습니다. 11절을 보면 형제와 자매와 친지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욥에게 각각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욥의 아내가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도 욥이 무슨 장가요? 새 장가를 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토를 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켰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셨고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잃었던 재산을 복구시켜 주었습니다. 가정이나 재산이나 몸을 회복하는 것보다도 더욱 값진 회복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 회복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긴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다가 자신의 입을 다뭅니다. 욥기 40장 4절 보면 욥은 손으로 이렇게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는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긴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신앙이 연단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주께 대하여 요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의 말로 해본다면 옛날에는 하나님을 요거로만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이 가슴으로 몸으로 체험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갑절에 재산이 회복된 것보다 하나님을 체험하여 안 것이 더욱 값진 축복이 아닐까요?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갑절의 제사는 살 동안만 값지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하여 안 지식은 영원까지 사라지지 않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교회 학교 출신이라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는 것을 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 또 무소부재하다. 어디에든 편만하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런데 그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 몸으로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안 느껴져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희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제가 주님이라면 주사기 가지고 국 찔러 주겠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성령이 믿게 해줘야 믿게 되어야 믿게 만들어 줘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체험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지금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고난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고난과 시련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영적인 축복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가지고 나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결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풍족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가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갖고 있는 재산, 명예, 세상 권세 이거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하신 고 이건희 사장도 죽었더면 뭐예요? 그 많은 재산 남아있는 거 뭐예요? 땅 한 평, 땅 한 평. 가난한 자도 땅 한 평입니다. 없어요. 영원히 가져가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았던 그 지식. 영원히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좀 부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 세계 들어가서 쪽박 차고 사면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정말 그 나라에서 부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유함은 영원까지 바뀌지 않아요. 소유와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소유와 업적은 나의 죽음과 함께 없어지지만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는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욥에게 일어났을까요?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 벗들에게 벗들을 위하여 빌매, 빌만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한글 번역으로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욥의 회복이라는 결과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친구를 위해서 드린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고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고 한글 번역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빌매, 빌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시점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었지요.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비로소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켰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즉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욥이 자신의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했냐고요?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자기의 벗들을 돌아볼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는 미루어짐작한데 욥과 욥의 새 친구와의 사이는 정말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 새 친구들은 그러나 욥이 고난받고 있는 지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새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달려왔습니다. 각 사람 앞에 지명이 붙어 있어요. 욥의 새 친구 앞에 지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먼 지방이라는 소리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예를 들면 보스턴에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초대해요. 시카고에서 LA에서 마이애미에서 비행기 타고 나를 위로해 주고 왔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때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손해볼 때는 못 본 척하는 그런 약삭빠른 친구도 참 많아요. 그러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발이 욥을 찾아와서 욥의 아픔을 눈물로 위로했어요. 눈물로 말이에요. 욥기 2장에 보면 새 친구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보고서 함께 울면서 욥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욥의 고통을 함께 지고서 그것도 7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들도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려움 당한 친구를 위로하러 갔다가 본의 아니게 그 친구를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기보다는 면전에서 비판하면서 그 친구가 싸움질까지 말싸움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기보다는 찌를 때가 많습니다. 그만 새 친구가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한 재난이 자신들의 귀로 듣는 그 이상임을 보고서 그들은 욥을 위로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욥의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재난 때문에 참담한 심정이 되어 있는 욥의 마음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새 친구 사이의 긴긴 변론입니다. 욥의 새 친구가 욥이 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물론 그것은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그것은 인과 응보 사상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생각이 인과 응보 사상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욥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은 욥이 지은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숨은 죄가 있으면 자복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새 친구는 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아, 네가 잘못한 것이 너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이 고통이 임한 것은 네가 그만한 나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에게 숨겨진 잘못과 죄악들을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것이 너의 살 길이 아니냐? 욥은 당세 의인입니다. 욥이 그러한 당당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막 찔러대잖아요. 죄인이라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생각하여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겠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런 소리가 비록 옳다고 해도 한 번 두 번으로 족하지요. 주구장창 이런 논자로 말을 계속하니 욥이 그 세 친구들을 곱게 볼 수 있겠어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관계가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벽이 생겼어요. 인간관계 이상이 생겨났습니다. 친구 사이에 이런 마음의 벽이 생겨나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 생기겠어요? 균열이 심해지면 마음의 미움과 증오까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에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욥기 42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고 그 때문에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욥의 마음에 준 상처를 풀기 위해서 욥에게 송아지와 양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욥의 마음이 풀려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데 그러면 내가 욥을 기쁘게 받겠노라 하나님이 그 세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욥의 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가진 생각이 틀렸다고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중보 기도를 드렸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재했을 때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비로소 욥이 중단되었던 그 세 친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중보 기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된 일들은 친구들과 화해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들의 죄를 욥에게 고했을 때 그런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중보기도는 이처럼 위대합니다. 중보기도가 뭡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너무 집착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지요. 어떤 자매가 청년부에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단에 올라서 외치기를 우리 기도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좀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아, 그래 나도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좋은 사위가 필요하대요. 아, 어버치나 맺치나.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죠? 눈을 좀 뜨고 기도해. 눈을 뜨고. 무슨 눈? 영의 눈을 뜨고 말이에요. 내 문제에만 영적인 부담이 생기고 타인의 문제와 아픔과 슬픔에는 무감동하기에 전혀 영적인 부담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지요. 예수 믿는 이들은 부단히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무슨 문제로 그리 아파하고 울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마음의 부담으로 또한 영적인 짐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한다는 글자가 중보기도라는 글자입니다. 성전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대도,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입니다. 이곳 교회에서 우리들은 부단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무당들이, 무당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 무당식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와서 좀 저 교회 밖에 죽어가는 세상 바라보고 저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으로 넓혀야 합니다. 기도의 범위를.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웃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실 것이고, 만약에 이웃이 내가 했던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디로 가요?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결코 손해나는 일 없습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삽시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 대신에 자기 이름을 대신 집어넣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나와 이웃 사이에 있는 껄끄러운 관계가 녹아질 때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웃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모두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을 위한 기도가 술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따라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지금까지 내가 소홀히 했다면 이 시간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화해시키면서 이 시간 그 이웃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이웃의 부담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1분 동안 말없이 기도하겠습니다.